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데리고 처음 선교여행을 떠났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저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일을 위하여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동안에는 제가 디모데를 지금 어떻게 만나고 데리고 다니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6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10절까지의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의아심을 품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고 더더욱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종종 이 구절은 많은 특별히 아시아인들, 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그 기독교적인 열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섭섭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만일 주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건 이쪽 아시아가 되고 관세 받는 건 저 흰둥이들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바울을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으로 빨리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지 어느 쪽에 손해를 끼치자고 지금 성령을 보낸 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지금 터키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바울은 기껏 거기서 맴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주의는 뛰어넘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고 자기네가 기껏 알고 있는 세계가 이스라엘 그 위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아시아 반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빨리 둥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아시아는 괄세한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뭐 혹 여러분 그 섭섭하신 대로 아시아로 복음이 와서 아시아권이 더 잘 살게 되고 저 백인들이 못 살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인으로 태어났을지 누가 압니까? 그 뭐 어느 한쪽만 갖고 그러지 마시고 아시아가 못 살게 됐으니까 아시아에 태어난 게 억울하지 우리가 잘 살 때 태어났으면 좋았죠. 미국에 태어났어도 미국에서 뭐 저 껌둥이로 태어났으면 뭐 말짱꽝입니다. 지금이 낫죠.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자기가 지금 소원하는 것과 결부해갖고 성경을 요구하는 것 같이 그 말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뭐 무지하고 그 성경이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그 ABC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 권사님, 사울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구약엔 그런 기록이 많죠. 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됐을지 모를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선택함을 입은 것 보면 구원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폐위당하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그 반대하고 악신의 불의움을 받고 끝에 뭐 자결해서 죽고 하는 걸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약은 조금 전에 질문한 것 같은 내용에 답하기 위한 기록은 없습니다. 구약 기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록하시고 싶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많은 것 중에 구약은 전체적으로 어떤 초점으로만 모아져 있냐 하면, 내용들이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심판이 굉장히 신속하지요. 누가 이렇게 손가락 들면 싹 끝에서부터 문둥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발을 구르면 땅이 꺼져서 빠지고 금방 심판이 임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뭐 그때보다 훨씬 악한 짓을 해도 심판이 그렇게 조속히 임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록의 초점과 신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초점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신자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심판이라는 건 굉장히 보류됩니다. 언제나 실패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또 실패가 있어서 돌아오고,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고, 이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류를 이루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는 추적하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주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두지는 않은,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몰아내시는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왜 아시아에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뜻이 맞지 않을 때 넌 네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적이 없이, 우리를 구슬르고 설득하고 강요해서 꼭 같이 가신다고요. 2인 삼각이라는 그 게임을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발이 네 개여야 되는데 발이 세 개 되게 해서 뛰는 게임이 있죠. 서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해야 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그런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를 위해서 진심을 갖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 맞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계획하에 있는가를 자꾸 알려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즉 신자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너는 100점, 너는 90점, 너는 80점 이런 식으로 따로 일해갖고 와서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는 예외 없이 누구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신자들의 그 영광된 그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실 것을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매서야 매게 하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풀기로 한 것을 우리의 손으로 땅에서 풀어야 푸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채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런 의미에서 제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안 하기로 말이죠. 그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거나 시집을 못 간 사람 보고 아니 뭐가 아직도 부족해서 못하는가 하면 다 준비됐는데 딱 하나가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신부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건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뭐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할 의욕도 있고 뭐 요새 말대로 집 있고 차 있고 뭐 다 있어도 신부가 있으면 결혼 못,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무슨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무슨 소파라든가 무슨 이쑤시개라든가 이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되는 꼭 필요한 본인 중에 하나인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신자의 존재를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제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아래요. 잘 이 말을 음미해 보세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순종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잠깐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주님의 사역과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만족해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나 그러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앞으로 또 영광을 받으리라.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만족하심을 증거합니다. 한편 예수님 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로 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보류한다. 양보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속에는 물론 두 분이 서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일에 어떻게 협력체제가 공고한가 하는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그렇게 주께서는 홀딱 아버지에 의해서 제한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제한받으시는 그 제한이라는 것이 이게 모자라는 쪽의 제한이 아니라 두 분이 꼭 100% 합의해서야 무슨 일을 하시는 그런 관계인 것을 봅니다. 와 같이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선언과 방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간섭을 받고 환상을 보는 사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의 환상이고 바울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요 관계입니다. 바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함께 일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살핀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한받기를 원하는가. 그 긴밀한 관계성에서의 제한입니다. 능력과 뜻의 제한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제한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열심히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이용 못 알아먹으면 뭐 책으로 일반 계시로 다른 상식으로 다른 걸로 이용 못 알아먹으면 나중에 환상을 보여서라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며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못 가도록 막아서 이 하나님 일하시는 이 강권하시는 이 힘있게 직접 역사하시는 열심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본다 이겁니다. 아, 우리가 이 문제를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느냐의 싸움인데요. 신앙이 제일 그 모자라는 신앙이 어떤 건가 하면요, 딴 길로 갔다 얻어맞고 오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 교회에서의 간증거리나 신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얼마나 맞았는가를 가지고 자랑들을 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식으로 얘기하자면 공부 안 하고 나갔다가 얼마나 터졌는가, 얼마나 볼기짝이 헤이지게 맞았는가, 어떻게 수박이 여러 번 깨졌었는가, 이런 자랑밖에 안 된다고요. 자녀의 자랑은 순종해서 공부와 훌륭하게 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쭉 발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갔다가 매 맞고 돌아온 거. 그래갖고 새끼 굶어버렸고 굶었던 얘기. 얼마나 그때 골방에서 처량했던가.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그 구두 주걱이 부러지게 터졌는가. 뭐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에도 내복을 꼭 두 개씩 입어야겠더라. 뭐 이런 간증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옅은 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라고요. 주의 뜻과 어긋나서 매 맞고 온 거. 그래서 또 나갔다 또 맞고 오고 상처가 나면 또 나가서 또 맞고 오고 까니마 또 까 이거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죠. 적극적으로 주께서 원하는 요구와 원리와 자세로 자기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와 발전과 쌓아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일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아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성적으로 행하시는 그의 계획과 뜻이 우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피조물과 전 역사가 다 그 안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하나 깨우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책에서 얘기한 것 같이 왜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압제하며 흉포한 무리들이 그들의 흉폭성과 죄악성으로 형통한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악하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흉포함과 불의함으로 의로운 자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 전 역사를 볼 때 역사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은 언제나 칼 들고 총 들었던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외면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대강대강 손을 대시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신자 개인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항복스럽지도 않고 이해가 전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부분을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을 보고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라는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에 이 온 우주 만물에 신이 없어진 것도 아니요. 주께서 피 흘리신 것으로 주님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오랜 기간 동안 받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약화됐거나 믿어야 됐던 사람이 수가 줄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를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미쳤던 사람들이 불행했던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여태껏 인류 역사도 사실은 뭐 기독교와 뭐 전혀 무관하게 흘러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자기네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일을 실패하시지도 유보하시지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백성을 언제든지 불러내시며 그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전달하시며 주 앞에와 엎드리는 자에게 경건한 비밀과 영원한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키워가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사 우리가 나중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흰옷 입은 자들이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온전히 면류관을 쓰고 찬송하며 모일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한 국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뭐 증거들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별로 눈에 잡히지 않습니다만 되어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우리식 표현을 해서 집요하게 이루시기로 열심을 품고 계시느냐 하면 21절 보십시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는 구절에서 봅니다. 앞에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는 온 우주 만물 전 역사, 전 피조물이 다 그 범주에 드는데 20절에 있는 것 같이 21절에 있는 것 같이 온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요 그 안에서 통일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2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지 않고 신자 모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국가의 이름이요 민족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총칭인 것 같이 교회란 주를 믿는 자녀들의 총칭입니다. 그 머리로 주십니다.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불가분리에 결합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머리만 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돼서 그가 가신 곳에 우리가 올 수밖에 없게, 올 수밖에 없게 이 일을 그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말 것을 이렇게 확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에서 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국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며 그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자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도록 간섭하시고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과 목표가 정지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렇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빚어내고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며 우리를 깨우치고 분발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갔다 매맞고 들어온 기록만 잊지 마시고 협력하여 앞으로 나간 기록들이 여러분 신앙생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생에 사도 바울의 자기 묘사,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그것이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신자인가, 주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가 하는 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몸을 달궈냈는가 하는 것도 거기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울 하나만의 개인적인 그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수준, 열심, 신앙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도대체 바울을 어디까지 미치게 했는가, 미쳤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지로 그를 기어코 항복시키고 분발시키고 앞서 나가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세계 유수한 그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음악을 한다 그러면 뭐 줄리아드에 가야 된다 그러죠. 거기에 가면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유명한 어떤 테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많이 늘어서 나오죠. 축구를 한다 그러면 무슨 이탈리아나 서독에를 보내라 그러는 것이죠. 차범근 씨 쓰고 있는 분데스리가 그 10년 동안에 글을 쓴 걸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한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프로 정신과 자기 몸 관리와 시합과 승부에 얼마나 냉혹 무쌍한가를 거의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모든 그의 사역과 그의 사역에 임하는 태도와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그를 항복시키고 그를 막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이런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본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느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상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가 남보다 더 열심을 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똑똑했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했다로는 안 합니다. 왜요? 그건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이 뭐냐? 이걸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한 것이 상이면 상이지 당신이 주를 위해서 3시간 일할 때 난 10시간 일했어, 당신이 50원어치 했을 때 난 5천원어치 했어, 이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기까지 끌어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갔는데 순종해서 내 욕심, 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상임은 상이지 내가 남보다 능력이 더 있고 헌신을 더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평가한다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트럼펫을 있는 대로 소리 높여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지가 소리를 낸 게 아니라 부는 자의 역량 때문에 그 음이 있는 대로 높고 그 소리가 있는 대로 터져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굉장하죠?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얘기가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인간을 신적 열심과 신적 권능과 능력에 부르사 우리로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그 안에 풍성히 넣어서 마구 뽑아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선언과 이런 굉장한 표현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나팔이 혼자서 바람 휘잉휘잉 불 때 나팔에서 무슨 소리 나겠습니까? 휘잉휘잉 소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걸 루이 암스트롱이라든가 이런 무슨 그런 사람이 지금 놓고 부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저 혼자만 받는 겁니까 이거? 안 받아도 좀 받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봅시다.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생한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기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쪽에서 돌을 던져도 꿈쩍도 안 하고 저쪽에서 창을 던져도 꿈쩍도 안 하고 그래갖고 그 몸에 창도 박히고 돌도 여기 박혀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서 있는 불사신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록은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가 지금 어떤 열심을 갖고 어디를 찾아 나가는데 창으로 맞아 막아도 찢어지면서 손이 나가고 문을 막아도 또 나가고 바위로 쳐도 막아고 기어코 목적 한 데까지 손이 닿을 때까지는 그 손을 잘라도 잘라도 막아도 막아도 그 손이 기어코 거기 가는 무슨 괴기 영화같이 됐습니다. 그런 열심과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신적 신적 고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여태껏 방해하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데 철문으로 막았는데도 스며나가고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물에다 가뒀는데도 살아나고, 불로 막아도 나오고, 물로 막아도 나가고, 돌로 막아도 나오고, 무엇으로 막아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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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기어코 이외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로도 나를 막지 못하고, 어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는 경지까지 흘러나간 주님의 성품의 비빔밥이 된 바울의 심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내년에 장년부라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힘쓸 장자 있죠? 이 우리나라 말로 뉘자 쓰고 선비사자 쓴 거 말입니다. 이 장년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털 장자 말고 말입니다. 장년부. 청년부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 30세에서 40세 미만까지로 장년부를 만들 작정입니다. 왜 이런 부서를 만드느냐 하면 제 마음에 있는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에 교회가 젊은 영혼들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같이 쾌락이나 오락으로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 아니고 이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를 아는 이 행복이 얼마든지 젊은 영혼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래 우리는 힘을 쓸 예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예수를 맞지 못해서 믿고 세상이 더 재밌는데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매맞을까봐, 지금 행복한 것 하나님 앞에 방해받을까봐 믿는 식으로 나와 앉아있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물론 재미가 좀 다른 재미입니다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이거를 믿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신적인 성품으로, 신적인 열심으로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껏 증폭되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을 모두가 싫어한다면, 삶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족족을 남기는 것 없이 다만 시간이 흐르는 거라면 약 먹고 칵 죽지 못 때문에 오래 살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다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자라가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하며 기쁨이 누적되어 어디에도 담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마음껏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래 여러분 모두가 절대 낙오하시거나 외면당하시거나 스스로 자신을 그 일에서 회피하는 자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설득하시며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이 쓸모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더 많이 반대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진 평화와 기쁨과 자랑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선언합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지키며 우리의 안에 주께서 얼마든지 쌓아주시는 모든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실력 있는 신자들, 주의 부르심에 연합하는 신자들, 그래요 그 생애가 주님과 동행되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들이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